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권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저는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이 본 잠언 교훈과 참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은 큰 성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 신약에 보면 헤롯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았던 그런 헤롯 가문, 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울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했다죠.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도 죽여라.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것을 저런 사람들이 함께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울게끔 한 거죠. 사실은 선량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우는 건데 헤롯은 자기도 그때 죽으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저는 본 잠언에도 다윗이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서 다윗의 삶, 그 삶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다윗은 비록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오점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만큼 압살롬이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성읍을 도망쳐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내가 저를 쫓아가서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말이죠. 지금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그가 진심에서 하는 말이며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려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참 그런 것 같아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현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참고 가만히 있으셔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잠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아주 그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요즘에 경영학 교과서들이 얼마나 많이 읽혀요.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읽힙니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잠언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이러한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을 연구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지혜의 학교 교장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상식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많은 상식이 부족하잖아요. 이러한 지적인 상식들, 경험적인 상식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나게 해주는 자문만큼 훌륭한 교재가 없다고 하는 것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강조해 봅니다. 11장 13절로 가보실까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남을 험담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다를 떨며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말 가운데는 때로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의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형제가 잘못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괜히 돌아다니며 그것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마 본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이해가 보다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도 충원자가 많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아도 잘못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의 고문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계시는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후 고레스 왕의 자문 역할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좋은 모사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로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그러한 충원자가 있었던 것, 이것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금방 아시겠죠? 바울이 여기에 증언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빛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무서운 형벌을 담당하셨던 거죠. 시편 69편 4절을 보면 그분께서 장차 당하실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줄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지불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아일런 사이더라고 하는 박사가 이 잠언 주석을 썼는데요. 그 잠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나무 위에 나를 대신해 형벌을 당하셨네. 그렇게 함으로 보증과 죄인 모두 자유케 되었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셨다네. 라고 간단하게 썼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장 16절로 가보실까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본절은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룻, 어떤 여인이었죠? 결혼했지만 금방 상처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룻기 3장 11절에 기록할 정도로 이 룻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는 이 하반절은 보아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8절로 23절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게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폐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에는 죄와 의로움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짓과 불법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의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갖고 있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23절까지 보았으니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뭐 일반적인 원리와 모순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죠. 좀 전에 그 이 잠언 해석학자인 아일런 사이드 박사의 그 글을 좀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요 24절 25절에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늙은 정직씨와 가이오가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간주하고 설명한 번역의 다음과 같은 시는 본절에 딱 어울리는 주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걸 소개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그를 정신이상자로 생각해도 그는 온전할 것이요, 많이 주는 자는 많이 가질 것이며, 가난하게 자기의 좋은 것을 베푸는 자는 그만큼 다시 얻되 열 배나 얻으리라. 예, 사실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재해석을 해서 자기 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본절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또 연상시킨다고 보는데요. 그는 곡식을 쌓아두지 아니했습니다. 7년 동안 곡물을 열심히 비축해 놓음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 가족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죠. 본절은 또 성경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이 말은 분명히 나발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는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부자였던 것은 아마도 그 이 아비가일과 결혼해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좀 더 부를 간직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한 곳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데, 그때 숨어 있는 동안 아비가일의 양떼를 좀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를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나발에게, 예전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우리 부하들이 지금 배고파 지쳐 있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했더니 나발이 그냥 다윗의 청을 그냥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낼 것이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욕감까지 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나발을 찾아갔죠. 그러나 가던 도중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화해의 선물을 갖고 딱 와가지고 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남편이 이렇게 실수한 거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내가 남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겠다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 살게 되고,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렇게 만나면서 나발이 죽임을 당한 후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참 크다고 믿는 것이죠.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곡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매기 목사님도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못 나누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나눠주지 못하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두가 그러한 곡식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곡식을 내는 자는 윤택하게 또 부요하게 풍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11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28절을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제 삶으로부터 유추해 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풍작으로 인한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마음먹은 농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여러분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에만 커다란 창고를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농부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재물이 주는 위험성이거든요. 여러분 재물로 돈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11장 30절을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수년 전 목회자의 자녀들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자 목회자의 자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을 포함하여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 명이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위대한 과학자 중에도 목회자의 아들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녀들이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진리거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어설픈 지식에 빠져가지고 가정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가족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심리학적 방법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의의를 다룬다고 하는 것, 많은 가족 문제가 스스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전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도 방법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 말씀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인류의 소망은 예수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의 소망은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좀 그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불변합니다. 참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11장 31절을 보실까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살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거라고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그리고 특별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